오늘 요한복음 강의 43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21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21장 가운데 처음에 12장은 예수님의 그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그 공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사건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 17장은 하루 정도 사이의 기록, 일들을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이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내가 이제 떠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떠나게 되면 지금까지 3년 반 동안은 이들과 이제 함께 지나면서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인도했지만 이제 떠나게 되니까 이들에게 무언가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알려주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를 알려주고 또 특별히 17장에서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아들이 간구하는 그런 기도, 이들을 지켜주십사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정말 심오한 그런 기도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될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하셨어요. 이제 그들을 떠나야 되는데 떠난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제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구약시대였다. 이제 내가 떠나가면서 신약시대가 열린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구약이다. 십자가 사건 전이고 아직까지 구약인데 이제 신약시대가 열리게 된다. 근데 신약시대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나를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하게 될 거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게 될 거다. 16장 2절 가서 보니까 심지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경우니까 회당들에서 내쫓고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을 죽이고 내쫓는 이와 같은 정도의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일은 필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기도한 것처럼 저도 지난 한 60년 동안 너무 편안하게 살았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탄압이나 핍박이나 이런 거 예수님 때문에 받아본 적이 없이 정말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 다시 공부하면서 원래 세상은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이와 같은 세상이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이제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테스팅하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필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단지 지난 한 5, 60년 동안 이거 모르고 지금 지내왔는데 이제 필연적인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게 됐구나.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좀 긴장도 되고 핍박 받으니까 좋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갈고 닦은 거를 한번 연마한 거를 가서 실전에 가서 한번 사용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진리를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 이걸 우리 머릿속에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여기 지금 사회주의 정부가 우리를 핍박을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이 이게 필연적인 그런 일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위로 없이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은 뭐냐? 나는 떠나가지만 내가 다른 위로자 성령님을 보낼 텐데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어떻게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여기 26절 15장 가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오시고 신약시대가 열리게 되면 그 성령님과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복음 선포하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사람들 구원받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령님은 신약시대에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 예, 이거를 제가 설명해 드린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는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 시대 전체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분. 그렇죠? 이 성령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20세기 초반부터 오순절 은사운동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생겨나서 성령님을 아주 크게 왜곡을 시켜놨어요. 왜곡을. 그러니까 뭐 성령님 하면 일단 기도원, 뭐 계룡산 뭐 등등 가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뭐 나무뿌리를 빼뽑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그 성령님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우리 한국의 많은 경우도. 이렇게 되고 또 성령님 받으려면 뭐 경배와 차장에서 막 꽝꽝대고 뭐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면 무슨 성령님이 오는 걸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잘못 오인이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성령님이 세상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오늘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강의예요. 그 대단히 중요한 강의라고 하는 건 뭐냐?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좀 정신을 잘 차리고 저도 최대한 알기 쉬운 말로 여러분에게 이제 여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분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는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 이건 이해가 좀 웬만큼 가고 근데 10절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예, 책망을 한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피상적으로 읽으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제 목사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해서 저도 가서 열심히 주석도 찾아보고,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무언가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보통 뭐 이제 성령 뭐 하면은 불 받아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불받으란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자분자분 성경 전체가 요게 뭘 이야기하는 거다. 요걸 잘 이해를 해야 교회의 사명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이해할 수가 있고, 뒷부분에 가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어떻게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요걸 잘 이해하고 세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확증을 시켜주는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3년 반 동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려울 때마다 또 핍박이 올 때마다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이번 주에 제가 메가도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참 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어쨌든 언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 유월절에 죽으려고 하니까 죽으셔야 되니까 마귀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 전에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아시니까 어느 때까지 피해 다니셔야 돼요. 유월절 되기 전까지는 피해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올리브산에 어떤 그 예수님을 잘 아는 그런 그 제자가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는 그 옛날처럼 이렇게 전기가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 어떻게 해요? 깜깜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밤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셔서 숨어 계셨다는 그 이 제자들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올리브 그 나무 소유한 그런 소유주까지 동원을 하셔갖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참 정말 하나님의 그 드라마가 드라마틱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해서 드디어 언제 죽으시는 거예요? 유월절에 죽으시는 거예요. 유월절에. 예수님 반드시 유월절에 죽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려운 일 생기고 뭐 한 것 모든 거를 다 주님이 다 막아주시고 이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이제 떠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13장 36절 거기 가서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뭐 근심이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3년 반 동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란 보호막, 그 보호막 아래에서 지금까지 어느 면에서 편안하게 생활해 왔는데 아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던 분이 간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근심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16장 5절 6절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내 길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아무도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내게 묻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심이 오히려 더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로 가십니까도 이제 묻지 못할 상황이 된 거예요. 무서워서. 그렇죠? 무서워서 어디로 가십니까도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갔냐고 왜 그것도 묻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 정도가 지금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좀 실상을 하나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실상. 그 실상은 뭐냐? 7절에 너희 마음에 지금 근심이 쌓이고 쌓이고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근심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근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 하나 말을 해줘야 되겠다. 진짜 중요한 그런 사실, 실상을 너에게 이야기해줘야 되겠다. 그 실상이 뭐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신다. 내가 떠나면 그분을 너에게 이제 보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2000년 전에 제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폭풍우 속, 그렇죠? 여기를 걸어 오셔갖고 자기들을 구출해 주시고, 이런 엄청난 그런 기적들을 보이시면 지금까지 이렇게 보호막이 되신 그분, 그분이 그냥 영원토록 같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가신다고 해서 지금 근심이 가득한데, 예수님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는 게 더 좋은 거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더 좋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분. 그렇지?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분, 그분이 오셔서 너희에게 파워를, 힘을 부여해 주셔서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그 일을 너희가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야 그분이 오기 때문에 이게 너희에게 더 유익한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한 승천하신 주님은 하늘의 왕자,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제자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전체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뭐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지 이렇게 되지만 2000년의 그 제자들 상황이 되면 어떻게 그 얘기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게 너에게 유익한데 그분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걸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두 가지 성령님의 두 가지 사역. 첫 번째는 세상을 꾸짖는 사역을 하신다. 세상을 꾸짖는 사역. 두 번째 너희를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 두 가지. 성령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위로. 위로자니까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위로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위로하시는 그 방법이 두 가지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을 꾸짖으시고 우리를 향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들을 가르쳐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지금 1차적으로 세상 가운데로 오시는데 세상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제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을 수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실 그런 일을 하셨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영이신데 영도 몸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몸이 있어요. 그 몸이 다른 몸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그런 몸이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전인 곳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몸이란 말이에요. 개인도 몸이고 개인이 모여있는 교회도 몸이고 이 몸이라면 이 몸 안에 거하시면서 이 몸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이 교회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 증언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몸을 입고 원하시는 데마다 가셔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사람 구원시킬 자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신이 거처로 삼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그렇죠? 자신이 거처로 영원 무궁토로 거하는 거처로 삼은 그 사람들, 그 몸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을 하신다. 자, 예를 들어보면 오순절 이제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조금 지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그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직접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직접 구원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누구를 통해 하셨어요? 그날은 특별히 12사도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힘을 부여해 주시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될 때 그날 3,000명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도구로 삼으셨냐 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믿는 사람을 도구로 삼으셔서 그날 누가 일을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시대가 이제 온다. 예수님이 미리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 하시면서 성령님 하시는 두 가지 사역 중에 이 세상을 향한 그 사역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에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는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역은 믿지 않는 이 세상 있잖아요. 믿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는 꾸짖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꾸짖는 사역. 우리 이제 영어 성경에 이제 가서 보면은 여기 8절. 그분께서 오시면 he will reprove라는 단어를 썼어요. reprove, 꾸짖는다고 하는 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rebuke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고 여기처럼 reprove, 여러분 prove라고 하는 거는 입증을 한다 뭐 이런 뜻인데 거기다 re를 다시 쓰게 되면 그러면 강조하는 것과 같은 그 의미가 있는데 우리말로는 어쩔 수가 없어서 얘를 꾸짖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원래 뜻이 뭐냐 하면은 어떤 것이 있는데 이거를 이게 어두운 상태에 있으면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이걸 빛으로 갖고 가서 이렇게 드러내놓으면 이 모든 정체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하게 드러나게 돼요. 예,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냐?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가냐? 빛 가운데로 끌고 가요. 그럼 어떤 게 드러나게 되냐면 세상이 유죄라고 하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만천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유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대로 죽으면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상에게 확증해 주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몸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이런 미디어 선교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될 때 그 증언의 핵심 내용이 뭐냐? 세상이 유죄라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증언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하게 될 때 효과적으로 이것이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정죄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어쨌든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이걸 태어난 걸 그대로 다 지옥불 속으로 집어넣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일, 그래서 확증하는 그런 사역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예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있어요. 진짜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얘기를 해야 진짜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지 동성애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에이와 같은 사람 간의 그런 성관계 그렇죠? 이런 거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자꾸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하면 결국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세상에게 가서 뭐라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는 일이 생겨야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일을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증언하면 그럼 그 믿지 않는 그 세상,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책망사역이다. 꾸짖는 그런 사역이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세상을 꾸짖는데 세 가지 주제로 놓고 꾸짖는다는 거예요. 세 가지 주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용이 심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이게 듣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자, 성령님이 믿지 않는 우리가 가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면은 성령님이 그 믿지 않는 사람을 이제 꾸짖어요. 꾸짖는데 꾸짖는 거 여러분 여러 가지 꾸짖을 것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을 꾸짖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에 대해서 꾸짖는다는 거야. 사람이 죄를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기 형제 자매님들도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이 가셔서 하시는 일은 단 하나만 꾸짖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거 하나만 꾸짖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가서 증언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될 때 그들의 불신이 드러난다는 거. 어떤 불신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 일을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이러한 그 확증이 있어야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내가 죄인이라고 한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데 그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확증하는 그러한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죄를 사람이 짓습니다. 근데 사람이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죄를 지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그 심오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죠. 어떤 사람이 많은 죄를 짓고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았어요. 개과천선을 했습니다. 개과천선을 했어요. 그래서 나쁜 일을 거의 안 해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줄이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지옥불 속을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지옥불 속에서 왜 벗어났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벗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어서 벗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셔서 거기서 벗어나는 거지. 수많은 죄를 내가 짓는 걸 멈추었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든지 그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없이 해주실 수 있는 그분, 그렇죠? 뱀에게 물렸어요. 해독제만 있으면 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그 해독제가 바로 이 죄의 불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 주신 유일한 해독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저 불신자들을 향해서 확증 사역을 해서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일,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지를 들고 와서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변화가 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설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말씀이 전달이 될 때 누가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성령 하나님이.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가 조금 어려운 주제인데 두 번째 주제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한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오른쪽에 이제 가서 앉는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세상을 정죄할 거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세상은 죄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그들의 불의, 너희가 참 불의한 자구나, 이걸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꾸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거, 이거를 꾸짖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이구나, 이걸 꾸짖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그 사실을 꾸짖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두 가지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행했던 그런 일에 대해서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 본인 자신이 의로운 분이라고 한 그 사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는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저와 여러분이 전가를 받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내 은행 계좌로 들어와서 내가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 의로 두 개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많은 기적을 보이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뭐라 그래요? 너가 무슨 의로운 사람이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내가 신성모독,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니 너가 신성모독하는 자가 아니냐. 너는 모세보다 내가 더 나은 자다. 너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사람을 속이는 자다. 나중에 가서 뭐라? 넌 마귀 들린 자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불의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불의하다고 얘기해요. 그럼 결국 예수님이 불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을 박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불의한 자가 아니고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분이다. 의로운 분이라는 거 어떻게 아냐? 예수님이 불의하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가시잖아요. 그 돌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 외에는 거기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롭다.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누가 입증을 해주냐? 성령님이 입증을 해주신다. 이게 어디에 가장 많이 나타나 있냐?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사역에 그와 같은 설교 속에 많이 드러나 있어요. 한번 가서 사도행전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22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2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불의한 자라고. 그래서 이 불의한 자인데 너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해서 못을 박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 바로 그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씀을 누가 전하고 있냐?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전달이 되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 그래서 가서 보니까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뭐야?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고 증언 사역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 바로 그 다음에 31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찔리는 그 일,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정말 예수님이 악한 자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불의한 자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 사도가 나와서 예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를 설명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들 마음속에 찔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찔리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이야기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아버지가 인정을 해 주셨다. 그 사실을 성령님이 증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의 말고 구원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예수님의 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그렇죠? 우리가 의가 되도록 그분 안에서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이제 내어 주셔서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 호칭을 받게 되는데 그 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무슨 의가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왔잖아요. 율법의 의, 내가 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1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됐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또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의 양심 등에 따라서 선한 행위를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의는 그걸 통해서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 뭐를 입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의.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그 의, 그 의를 얻는 그런 모든 사역을 마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아버지께로. 그게 무슨 얘기야? 할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의, 그렇죠? 그 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을 다 완수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17장 4절에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제거되는 그 일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마쳤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이제는 하늘로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하늘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그 칭의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님이 오셔서 증언을 해주신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뤄놓은 그 의에다가 우리의 거를 조금 더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하나만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하나만. 거기에 더할 수 없다는 겁니다. 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님이 확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아 제가 혹시 좀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뭐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100% 예수님의 의만 갖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확증을 해주시냐? 예, 성령님이 확증을 해주시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한 건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심판에 대하여라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것과 부활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를 완전히 심판해서 그래서 정죄하는 그런 일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성경 가서 보면 세상의 통치자로 나오는데 어떤 통치자나 이미 끝난 통치자예요. 이미 모든 게 다 끝난 패망한 그런 통치자예요. 형이 확정이 됐어요. 이제 예수님 재림이 하시면은 형을 어떻게 집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형이 확정이 됐어요. 어디로 확정이 됐어요? 지옥 불 속에 불호수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이 확정이 됐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돼 있는데 히브리서 2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4절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멸하셨어요. 이제 형을 집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이와 같은 일을 이루었다. 이거를 누가 증언한다고요? 예, 저와 여러분이 증언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그러면 증언할 때 세상이 그거를 받아들이도록 확증하는 그 사역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잠깐 이제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요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해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가서 전달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이제 말씀을 지금 듣는단 말이에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본인이 유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했구나.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하게 됐구나. 그렇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끝에 가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어디까지 도달하게 되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여기까지 가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잖아. 죄인이라는 거 깨닫는 것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렇죠?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 힘으로 해야 되겠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가서 있는 사실만 성경을 펴서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고 하는 모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게 될 때 그 듣는 그 죄인, 세상에 속한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할 때 내가 정말 죄인으로 이대로 죽으면 지옥 불 속에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일 누가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서 성실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죄를 확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일을 하신다. 이게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 전할 때 일단은 올바른 말씀, 그렇죠? 올바른 말씀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바른 말씀을 전달해야 되고 또 구원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을 또 찾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런 일이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일이 가능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교회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탑픽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를 가르치신다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책망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사복음서를 이제 봤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런 그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방법이 어떠냐? 적당한 때 필요한 만큼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때 필요한 만큼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이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사는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 어떤 거냐? 우리가 알아야만 할 진리들, 우리가 그것들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또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 알려고 그래요. 아, 어떤 사람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아니, 물어봤는데 이걸 대답을 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4장 26절. 예,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보시면 좋겠어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했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요 그대로 두시고 13절 16장 그분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요 두 구절을 이제 이렇게 병합을 하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아, 이상하잖아요. 이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뭐 AD 55년에서 60년경에 기록이 됐다. 요한복음 90년경에 기록이 됐다. 그렇죠? 그러면 6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게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묘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그렇죠? 가서 보니까 26절 14장 26절에 위로자가 오시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여러분 6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기억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잖아요. 60년이 지나서 아니면 30년이 지나서 기록이 됐잖아요. 이렇게 기록이 된 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기록이 될 수 있냐? 성령님이 모든 걸 기억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30년 전에 아니면 60년에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우리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떠나가고 났는데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나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근데 믿을 수가 있잖아요. 뭘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믿을 수가 있잖아요. 이 사복음서 어떻게 기록했냐?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시간이 30년 지나고 60년 지났는데도 성령님이 있는 그대로 그때 들을 때와 똑같이 그렇게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1.1에게 오류가 없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두 번째 16장 13절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그분께서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복음서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게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베드로의 서신서와 요한의 서신서와 이런 게 나와야 성경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모든 거를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바울을 가르쳐 주시고 요한을 가르쳐 주시고 베드로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사복음서 외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 거기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 이 세상의 모든 진리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신다.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앞으로 일어난 일.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휴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여러분 이런 걸 사도 바울이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언제 누구한테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바로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 소망이고 너에게 위로가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가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5장 26절에 성령님 오시면 누구에 대해 증언하냐? 꼭 예수님에 대해 증언해요. 자기에 대해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세요. 16장 14절에 성령님이 오면 누구를 영화롭게 하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지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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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라고 이것만 이야기하는 데는 사실은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강해가 되고 그렇죠? 사경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존귀를 받는 그 일이 일어날 때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계룡산 이런 데가 아니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세하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 얘기예요. 예, 지금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말이 성경 말씀과 다른 이야기라면 그거는 다른 역을 받은 거지 성령님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해야 옳고 그른 거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주시냐,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오직 진리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를 찾기가 극히 어려워요. 진리를 말하면 배척을 받아요. 뭐라 그러냐, 왜 이렇게 혐오하는 말을 하냐. 여러분 낙태는 죄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진리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죄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차별금지법 제정은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회가 뭐라고 왜 이렇게 혐오 발언을 하느냐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신다 이렇게 확증사역을 하면은 세상 가운데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확증사역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성령님은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13절에 즉 아버지와 아들과 말씀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자기만의 메시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자꾸 무슨 성령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고 이야기 나오고 무슨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고 그러고 로렌스 형제가 어쨌다고 그러고 관상기도가 어쨌다고 그러고 나가면 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하나님의 계시가 끝난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에게 조명을 주시는 일만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복음하고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와 있는 복음이 좀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뭐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아니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복음 아니면 기독교하고 그 다음에 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아닌 기독교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사도 바울이 뭘 오버한 거 아닙니까? 자기만의 복음을 전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아까 말씀드린 예,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걸 기억나게 한다 그랬죠.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 그랬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예수님의 사복음서나 요한 계시록이나 심지어 구약성경이나 어디 하나에도 모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한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저자가 달라야 문제가 생기는데 인간이 기록해는 여러 사람이 기록했지만 저자 자체는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일관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자, 근데 왜 두 개를 보니까 좀 다르냐? 왜 그래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바뀐 걸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기록해 놓은 이 사복음서는 십자가 사건 전까지 구약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뭐예요? 신약 성경의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그냥 이렇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왜 두 개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는 왕국의 복음을 이야기한 거고 여기는 뭐 은혜의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개가 피상적으로 보면 다른 것 같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성령이 기록해 놨는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드러난 그런 메시지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타디 연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제대로 분류를 하지 않고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럼 이런 모든 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냐?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하고 사복음서를 제대로 보려면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싶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잘 알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이 조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조명을 자꾸 계룡산에 가서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목사와 좋은 책과 그렇죠? 좋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조언과 이걸 통해서 받으려고 해야지 자꾸 꿈이나 뭘 통해서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마귀가 침입을 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좋은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알려주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잖아요. 저도 어떻게 성경을 이해했겠어요? 제가 22살에 미국에 가서 그렇죠? 거기 가서 지금까지 지금 뭐 몇십 년 이제 지났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그렇죠. 어떤 책을 허락해 주셨냐? 클라렌스 라킨의 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책이 성경 바로보기예요. 성경 바로보기. 영어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디모데후서 2장 15절 제목이 그 책의 제목이에요. 그걸 읽어보니까 눈이 확 띄어지더라고 그게. 아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다른 거구나.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다른 거구나. 천주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다른 거구나. 복음과 율법 지키는 게 이렇게 다른 거구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시대마다 이렇게 변화오지만 구원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되는 거구나. 아 이런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데 그게 뭘 통해 가능하냐?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가능한 거다. 그 일을 성령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상은 우리에게 적대적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핍박해요. 미워해요. 바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거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은 두 가지 큰 사역을 한다. 세상을 향해서는 너희가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은 그러면 세상을 꾸짖는 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유죄라고 하는 그 일, 확증해주는 그 일은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신다. 너희는 가서 말씀만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전하면 확증하고 꾸짖는 그 일은 성령님이 하신다.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알 수 있는 조명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말씀을 이런 걸 깨닫고 말씀을 제대로 증언하게 될 때 어떤 말씀을 성령님이 일러주신 그런 말씀을 가서 제대로 증언하게 될 때 성령님의 지혜를 가지고 증언하게 될 때 그때 이 죄 많은 사람에게 그 죄인에게 성령님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일이 생길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다. 말씀을 잘 배우고 가서 증언하는 그 사역을 할 때 꾸짖고 확증하는 그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이걸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통해서 말씀 증언하고 전도한 이런 사역이 널리 확장이 되고 우리의 미디어 선교와 우리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일이 풍성히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